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 봉독을 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살을 낳고 엘라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1절로 시작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 복음서의 서두에 아주 자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도 위대하고도 결정적인 그 구속언약의 성취임을 강조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왕이요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증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단지 혈통적인 관점에서만 들여다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결정적인 신앙적 과오와 실패들이 담겨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방인들과의 혼혈의 그런 그늘들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있는 다윗과 우리의 아내아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일생일대에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과오에 대해서 연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의 그 신앙적 실패를 통해서 그가 남은 인생 동안 얼마나 크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물론 그의 상한 은혜와 회개에 큰 또 위로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크고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 이어지고 있는 유다 왕국에 있어서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사악한 왕들 여호와 신앙을 거의 폐기하다시피 온전한 예배를 다 황폐화시키고 성전을 거의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그렇게 버려놨던 아스와 므낫세에 대한 존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서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저지른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불륜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와 왕 되심을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어떤 혈통적인 차원에서 증명해 주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오직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약속들을 신실하고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성취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구체적인 열매들로 구체적인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1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앞에서 계속되어 오던 흐름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먼저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눈에 보이는 유대적인 혈연적 계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온전하게 지탱되어 온 믿음의 계보를 따라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임을 단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유대적 혈통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 결과가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도적이고도 치밀한 지혜로운 역사적인 개입과 간섭에 의해서 그분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쓰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 자신의 신실한 언약을 성취하면서 이뤄낸 결과이고 열매다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11절과 12절에서 등장하는 요그녀에 관한 특별한 기록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요그녀는 구약에서 요히야긴 또는 고냐라고 호칭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의 20명의 왕 중에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20명의 왕 중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10부대 왕으로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불행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위에 등극한 지 겨우 석 달 만에 바벨론의 거대한 침공을 받아 이제 나라를 거의 잃을 지경이 되고 자신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평생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비운의 생애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왕국 말기에 있었던 마지막 영적 대부흥의 그 중심이었던 위대한 개혁군주 요시아의 손자이긴 했지만 그가 재위한 짧은 그 기간 동안에나마 특별한 선정을 베푼 기록들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전혀 아무런 귀감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악명 높은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앞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찢어서 그 즉시 불에 태울 정도로 사악하고 완악했던 그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닮아 나갔던 그래서 결국 악한 왕으로 분류되고 그와 같은 참혹한 징벌을 당해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인물이 여고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고냐에 대한 일대기는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7절 사이에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서가 아닌 선지서에서 이 여고냐에 관한 특별한 기록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1085면 구약성경 1085면 예레미야 2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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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의 기록은 여고냐에 대한 마지막에 무서운 저주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식이 없겠고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그 본래 뜻은 벌거벗을 것이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여고냐가 실제로 아무 자손도 두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는 어떤 아들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그가 지녔던 왕으로서의 모든 지위와 존엄과 명예를 완전히 상실당한 채 지극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볼품없고도 초라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참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볼품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 여고냐의 후손 중에서는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아 유다 왕국을 다스릴 후손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혹시라도 아들을 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나 그의 후손들이 이 다윗 왕조의 왕권을 계승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예언은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대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당한 이후에 역사 속에서는 다윗 왕조가 단 한 번도 재건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호야긴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좀 더 무서운 저주의 의미는 더욱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왕권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것은 여호야긴의 후손을 통해서는 결코 다윗 왕권으로 예표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고 그것을 이루게 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그 여고냐의 후손을 통해서는 결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계보상으로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양부모다 할 수 있는 육신의 부모다, 육신의 아버지를 할 수 있는 요셉이 다름 아닌 여고냐의 후손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혈통에 의한다면 이 요셉은 여고냐의 후손으로 이어진 사람이고, 따라서 요셉이 자녀, 이 요셉이 자녀 중에서는 친자가 됐든 양자가 되었든 그 자녀들 가운데에 이 메시아적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언된 그리스도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정확한 혈통, 그 혈통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추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부계의 혈통을 따른다면, 즉 아버지의 혈통으로만 본다면 여고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고냐의 후손인 이 요셉의 직접적인 자녀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요셉을 생부로 그렇게 모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만큼 혈통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요셉의 자손이라 불리는 것은, 그렇게 호칭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에 기록된 또 다른 족보를 통해서 그 해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누가의 족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솔로몬의 후예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나단의 후손으로 이 누가복음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점에서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그런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기록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원시복음, 즉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탄을 향한 저주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최초의 위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의 족보와는 달리 마태복음에 제시되고 있는 족보는 혈통에 따른 혈연적 계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언약적인 계보요 믿음의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수록되어진 이 모든 명단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어떤 혈연적인 혈통적인 후손의 나열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언약의 후손들의 명단으로 우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마땅하고 그럴 때에만 이 족보가 가지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가 가지는 참된 존재 가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만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이다라고 호칭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서 그처럼 오래도록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예언된 그 메시아의 언약이 비로소 이 땅에서 구체적인 역사로 성취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바로 이 아기 예수의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맡기기 위해 선택하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 참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통해 아기 예수를 맡겼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그 삶과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특별한 면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절에서 요셉의 그 신앙과 삶이 얼마나 특별한 부분을 갖고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받게 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호칭은 매우 영광스럽고 복된 그런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계통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그 위대한 계통을, 가문의 영광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셉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호칭한 것은 그만큼 요셉에게는 남다른 신앙과 삶에 특별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를 19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이 의로운 이유를 바로 그 뒷부분에 있는 마리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이고 세심한 배려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참 간음한 것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애를 뵌 것으로 오해가 되면 이 마리아가 죽임을 당할까 봐 그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참 부드러운 남자로서, 정말 자상한 한 남성으로서 비록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 여자의 인생을, 그 운명을 정말 어쨌든 보호해주기 위해서 매우 인간적이고 정말 진심어린 그런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배려를, 그런 사랑을 보여준 한 남자로서의 그 성품을, 그런 행함을 두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의,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의로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의 말씀, 신약성경 138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부친이었던 요셉과 동맹이인인 이 요셉, 정확히 말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공회의원이라고 했으니까 요즘으로 하면 대법원의 대법관 정도의 신분에 있던 매우 그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 있는 지식도 남다르고 여러 가지의 인격이나 여러 가지의 가문의 배경도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공회의 결의에는 아마 소수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반대했던 소수자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누가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하고라는 말씀도 사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선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뭐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그 이유를 51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의로운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에게 수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약속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실 그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비슷한 또 한 사람의 면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니이다. 시몬의 믿음과 그 신앙의 아름다움과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는 28절 이후에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그의 찬양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몬의 내면에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운 이유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메시아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방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인 주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시몬 또한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림 없이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그것이 성취될 것을 대망하며 기다렸던 사람이기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선한 사람으로 호칭되고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사도의 믿음의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맥락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230면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3차에 걸친 선교행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고 참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재판정에 섰던 이 바울이 자기의 중심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한 바울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345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정말 모든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그리고 그가 달려가야 될 소명의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 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의 노력과 그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 그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한 것이다. 문자적인 순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뜯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오히려 뒤집어서 반대로 해석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즉 바울은 그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날부터 이미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의의 면류관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웠고 그리고 그에게 달려갈 길을 그에게 주어진 그 길을 힘써 달려갔던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요셉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몇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간절하게 믿고 신뢰하며 그 언약대로 메시아가 빨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성취하시기를 간절하게 대망하며 기다렸던 한 사람이었다. 그런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전해준 이사의 예언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요셉에게 들려준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요셉이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한 기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믿고 네가 확신하고 있는 흔들림없이 네가 놓치지 않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네가 알고 있는 그 언약대로 너희 가정에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자신의 간구가, 자신의 기도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간구했던 그 소망이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응답을 요셉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의인이란 분명한 특징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의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의 조상이요 의인의 표상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의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는가를 잘 기억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경륜을 이 땅에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저 되는 대로 오다 가다 만나는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 쓰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목적과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분께서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간절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의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출생은 모세의 출생과도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처음 이 아기 모세를 얻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40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 아이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확인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느 정도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 보낼 때 그저 맹목적으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떠나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그 딸을 통해서 그 모세를 담고 있는 갈대 바구니가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 따라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오는 장소에 정확히 도착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여기서는 중요한 암시가 있습니다. 우연히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서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그 물길의 흐름을 미리 읽고 모세 어머니는 바로 그 일을 시도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모세의 어머니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분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를 확실하게 바라봤던 그 믿음의 의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셉은 단순히 혈통적인 차원에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바로 그 믿음의 의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의의 효실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가장 확실한 의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성취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대망하는 그런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의를 인정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즉 다시 오마하신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한 통치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 늘 확인받고 말씀 안에서 언약되고 약속된 그 믿음을 힘써 붙잡으며 하루하루 소망 중에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진정한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의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확고한 종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 시대의 의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룩함이 없기 힘쓰기를 애쓰는 바로 그런 자들로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메시아의 또 다른 예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절에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그런데 문제는 이 스룹바벨을 제외하고는 이어지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 역사나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삶의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무명한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암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무조건 역사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즉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로 추앙받고 있거나 세속 역사의 중심에서 자리매김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비록 세상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문명의 존재일지라도 신실하고 경건한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힘써 붙잡고 기다리는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새롭게 붙잡는 그런 다짐과 충성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들로 인정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백성된, 그 자녀된 분명한 거룩한 성품과 그 품위와 그 존귀함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장차 임하게 될 주님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진정한 종말 신앙의 자리를 힘써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이름이 없는 무명한 존재들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유명한 자들로 영광스럽게 대접받고 있는 그런 자들로서의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확신하기는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의 그 믿음의 족보를 확인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분명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남은 여정 속에서 우리 주님은 계속 새롭게 태어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라, 주의 백성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영광된 복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믿음으로 더욱 확고하게 붙잡아 소망 중에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며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허락된 예비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 선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잘 치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선하고 의로운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풍성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의인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다짐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가는 모든 신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